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개인 16명과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4일 북한 개인과 선박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북한의 구룡호, 화성호, 은유로, 에버글로리오, 김운산호 그리고 을지봉 6호 등 6척으로 모두 북한 선적입니다. 이 중에서 화물선인 을지봉 6호는 지난 9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인 16명 중 대다수는 조선연봉총무역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무노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금융거래를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을 현 거주 중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9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이 동중국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과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지난 20일 북한 선적인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동중국해에서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선박이 모두 유조선인 만큼 석유를 옮겨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예성강 1호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입항금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이번에 예성강 1호 대신 송예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예성강 1호는 지난해 10월에도 해상에서 석유류를 환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국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들에게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보류해왔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는 어제 펜스 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을 방문해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올림픽이 2주간의 선전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마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24일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간의 방위 협력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해안선에 위치한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베트남은 영내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이 베트남과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 우방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며 자국주재 북한 인사를 추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이 24일 미국의 무인기 즉 드론으로 이슬람 무장단체를 공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 스핀달 지역에 있는 난민촌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그 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테러리즘과 싸우는 양국 간 협력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가 한 은신처를 겨냥해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최근 북한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체제 보호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8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2에서 4미터,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미터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과 수천만 달러어치의 무역 거래를 한 중국 기업도 두 곳이나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건 개인 16명과 기관 9개, 선박 6척입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4일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선연봉 총회사 소속 직원이 가장 많이 지정됐습니다. 중국 단둥시와 지안시, 린장시에서 각각 연봉을 대표하는 정만복과 리덕진, 김만춘, 김성 등 10명에 이릅니다. 그 외 김호규와 박광훈은 각각 러시아 나후카와 블라디보스톡에서 연봉의 업무를 이끌었고 박동석은 그루지아에서 활동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연봉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북한 방위 산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군사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 지원을 전문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봉의 각 지역 대표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안시 연봉 사무소가 화학물과 드릴, 호스, 금속과 기계 등을 취급했고 단둥시에선 북한의 무기 확산에 필요한 다목적 품목을 조달했습니다. 또 린장시 사무소는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은행인 대성은행과 해외무역은행, 금강그룹은행 등 관계자들도 개인 제재 대상자로 지정돼 셴양 대성은행의 대표 최성남과 관계자 고일환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베이징 청식무역과 단둥 진샹무역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미화 6,8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1,9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청식무역의 경우 2톤의 고순도 금속을 연봉과 관련된 회사에게 판매했고 단둥 진샹무역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단군 무역회사와 무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유일한 전자회사로 알려진 하나전자 JBC 등도 제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 품목을 실어나른 북한 선박 에버 글로리호와 구룡호, 화성호, 검은산호, 을지봉 6호 등 6척과 이들을 소유한 회사들도 대거 제재됐습니다. 이 중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화물선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 5일 북한 원산항에서 실은 석탄을 러시아 홀름스크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원유 산업성도 포함됐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그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과 기관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 외 다른 곳에서 북한 금융망을 대신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이 각자의 활동 지역에서 추방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이 핵 야욕과 불안정을 조장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명선을 공급하는 원유와 운송,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해당 개인과 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총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통령의 방안에는 북한의 올림픽 선전전을 막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 올림픽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3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펜스 부통령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조작의 달인으로 묘사하며 김정은이 올림픽 관련 메시지를 가로채고 장악할 것으로 부통령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술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계획이고 이는 살인적 정권인 북한이 하는 것에 정반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올림픽 참석에는 예식적 성격이 컸던 과거 부통령들의 참석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 행사에서 리본을 자르는 등 형식적 절차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면 이번 방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 보좌진은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당장의 최근 방한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현혹됐다는 보도에 놀랐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어 이목을 끌기 위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에는 귀엽거나 좋거나 감동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림픽이 열리는 2주일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통령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올림픽 참석차 방한하는 펜스 부통령은 평창 방문길에 알래스카에 들러 미국의 방위 태세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체제 보호뿐 아니라 김정은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의 다음 행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무기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moved at a very rapid clip. Make no mistake about it. Their testing capacity is improved.
폼페오 국장은 23일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 실험 역량이 진전됐고 실질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험 빈도 역시 향상됐다며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수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이 단 한 번의 무기 실험 성공으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석적으로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한 개의 무기를 개발하거나 2월 8일 열병식에서 선보일 전시용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also analytically true that Kim Jong-un will not rest with a single successful test. Right?
따라서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방법을 찾아낼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increases the risk to America, and that's the very mission set. The President Trump has directed the government to figure out a way.
폼페오 국장은 CIA가 김정은을 이성적인 인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간을 몇 개월로 추산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 talked last week about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ever closer.
자신이 지난주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며 단 몇 개월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말을 몇 개월 전에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폼페오 국장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도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는데 몇 개월 남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CIA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장은 22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이 갖춘 도구, 즉 핵무기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정권 보호 차원 외에도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를 사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Kim Jong-un, given these tool sets, would use them for things besides simply regime protection.
폼페오 국장은 미국이 얼마나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김정은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진정한 행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착각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정은이 이런 사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고위 관리가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네바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We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우드 대사는 23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핵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핵 억지력을 갖췄다고 주장한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발언에 이같이 대응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핵 무력을 강화하기로 한 북한 정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핵 무력 때문이며 실제로 핵 무력이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전 지역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계속 평화적이고 책임감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is profound. It is intense and it will continue.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강력하고 집중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국제적 연대를 저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사회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 order to work towards the 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한반도 비핵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tated through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ost clear.
국제사회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최근 남북 대화에 긍정적인 전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축회의는 1979년에 설립된 국제사회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 4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군축과 비확산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파견하는 응원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체제 선전이 목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응원단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통해 뭔가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응원단이 13년 만에 다시 남한 땅을 밟게 됐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북한 응원단의 남측 방문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음악무용대학 출신으로 지난 2002년 탈북한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는 무엇보다 북한이 응원단을 대거 남측에 보내는 것은 체제 선전의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뭐 응원단은 그들이 한번 톡톡히 그 재미를 본 셈이죠. 그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의 행동 가지가지가 또 북한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정치적인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북한이 세 차례 응원단을 남측에 파견해 큰 관심을 끌었던 만큼 이번에도 응원단을 통해 대북 인식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했었습니다. 특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파견됐던 북한 여성 응원단은 미녀 응원단이란 별칭을 얻으면서 한국인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2년 8.15 남북통일대회 때 서울에 파견됐던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조명혜 씨는 당시 한국의 인기 가수 이효리 씨와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아, 난 더 잘못한다. 반갑습니다.
김철웅 씨는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간 응원단은 약간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그 미녀 응원단을 앞세워서 그들의 체제라든지 그들이 어떤 뭐 꾸밈 없이 살고 있다 이런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지난 2015년 탈북한 전경수 씨는 북한 선수단이 많이 참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응원단을 대거 보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크게 참여 안 하는데 응원단이 크게 빌려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우상을 좀 높이려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본 목적이 정치적으로 그저 북한을 소개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김일성 대학 출신 탈북자 김지영 씨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통일을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미녀 응원단이라고 여기 와서는 좀 이제 파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줌으로써 김정은이 그 어떤 과시 우리는 아직도 편하다다 이제 우린 통일을 바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또 보내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으로 선발됐던 탈북자 한서희 씨는 BOA에 응원단의 목적은 조직의 단결된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원단은 남측에 파견되기 전 철저한 사상 단결 훈련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떠나는 거니까 떠나서 해외를 보는 거니까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뜻에서 뭐 적들이 심장 속에 들어와서 싸우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잘하고 와라. 뭐 장군의 위상을 높이 떨치고 주체조선의 위상 떨치고 오고 뭐 그다음에 뭐 장군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조국을 한시도 잊지 말라.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서희 씨는 다만 합숙 도중 러시아 내무성 아카데미 공연에 초청돼 끝까지 훈련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사상 교육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응원단은 키와 출신 성분, 충성심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신 성분 좋고 뭐 외모 키 160 이상, 뭐 해외 친척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로 선발이 됐었죠.
탈북자들은 그러나 북한 응원단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2년 탈북한 김가영 씨입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응원이라는 것은 그 체육에서 그 스포츠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봐요. 근데 세계의 모든 눈이 쏠리는 그곳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우리 선수들을 그러니까 북 선수 남한테 따지지 않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떠나서 그 공간만큼은 진짜 평화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평화의 기운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기대하고 있고 또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04년 탈북한 한국정부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의 응원단이 참가함으로써 평화올림픽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참가함으로 해서 그런 평화올림픽 그 분위기 좀 조성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정부나 뭐 국익에 맞는 거죠. 아, 그다음에 흥행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겨울철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만큼 그렇게 인기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흥행을 좀 하고 또 경제 살리는 데도 뭐 일정에 도움이 되겠죠. 선임들 정도 없는.
함경북도 예술단 무용감독 출신인 탈북자 최신아 씨는 남한을 방문한 응원단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닫고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는 것만 해도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 말은 못하지만 온 분들은 다 느끼고 갈 거예요. 저 생각에는.
김가영 씨는 특히 지난 2002년 8.15 남북 통일대회 때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조명혜 씨가 한국에 와서 인기가수 이효리 씨와 광고를 찍었던 것을 상기하며 남북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화합의 길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효리 씨랑 또 그 조명혜 씨가 같이 광고도 찍고 둘이 막 손잡고 막 걸어다니면서 또 언니 동생 이런 사이로 지내자고 하는데 그 순간에 막 가슴에서 막 뭔가 울컥하면서 아 진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막 핑 돌아서 이번에 오는 선수단들도 그렇게 부담감 없이 우리 남한 북한을 같이 손잡고 막 뛰어보는 그런 평창 올림픽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북은 앞서 지난 17일 11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북측이 다음 달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응원단이 남측에 오는 것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방해를 위해 허위 불안 조성 등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이 4년 전 해제한 기밀문서를 보면 북한은 당시 한국 내 학생운동까지 활용해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훼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이 9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처럼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30년 전 서울올림픽 때는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CIA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두 달여 전인 7월 11일 작성한 기밀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올림픽이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도록 7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A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림픽 개최를 앞둔 한국 정부의 고민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험한 장소로 묘사하는 선전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와 범죄가 서울의 범람에 위험하다며 참가 의지를 밝힌 국가들의 결정을 번복할 것을 설득하려 했다는 겁니다. CIA는 또 북한 정권이 1988년 봄부터 한국의 대학생 시위를 활용해 서울올림픽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동 개최 거부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비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CIA는 한국의 급진 세력이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는다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들은 올림픽이 남북 통일을 상징해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노선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은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과 60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며 올림픽 공동 개최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67개 반체제 단체 대표들은 5월 28일 북한 정부의 입장을 선호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이 서울올림픽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올림픽 개최 8일 전에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구구절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자오쯔양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초청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위급 대표들의 참가도 요청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당시 최초로 서방 텔레비전 방송사 취재까지 주선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군중 행진 등을 통해 김씨 정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희석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CIA는 또 북한이 이듬해인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기획하고 미리 매체들을 통해 나라 안팎의 선전을 강화한 것도 서울올림픽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별도로 공산권 주요 동맹국들의 서울올림픽에 불참하도록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을 비롯해 대부분의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혀 북한 정권의 노력이 희석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올림픽은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159개국이 참가했었습니다. CIA는 북한의 설득에 동조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나라는 쿠바와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알바니아, 세이셸 공화국 정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련 관리들이 서울을 방문해 안전과 올림픽 실행 계획을 논의한 것도 이전 모스크바와 LA 올림픽 대화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참가와 공동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한 배경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OC의 지원 아래 3년 동안 연쇄 스포츠 회담이 열렸지만 남북한이 공동 개최를 합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양궁과 탁구, 여자 배구 등 여러 종목의 북한 개최를 종종 제안했지만 무산됐고 그해 5월 사마라치 위원장은 남북한 공동 개최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CIA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마란치 위원장은 당시 북한의 초청을 전제로 평양을 방문해 일부 개인 경기를 북한에서 치르는 방안에 관해 마지막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CIA는 북한 정부가 비슷한 수준의 공동 개최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참가도 일관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 수용 의지는 밝히면서도 공동 개최는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그러나 불안을 조성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 가운데 일부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선수와 정부가 북한 정권이 테러로 올림픽 게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나타냈고 미국 등 일부 나라 선수들은 안전에 관한 우려, 특히 호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계획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CIA는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긴밀한 안전 조율, 심지어 소련과 중국도 올림픽 게임의 안전을 홍보하면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CIA 문건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은 서울올림픽 방해 공작 목적으로 1987년 대한항공 폭발 테러를 가해 11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또 1986년엔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중동 테러 조직을 사주한 김포공항 폭발 테러를 가해 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병력과 차량들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제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16분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에 위치한 광장을 찍은 위성사진에 열병식 준비로 추정되는 대규모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BOA가 이 지역을 찍은 플래닛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광장 곳곳에는 병력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을 하고 있고 차량 수백여 대도 광장 한켠에 주차돼 있습니다. 해당 광장은 과거에도 열병식이 열렸던 곳으로 최근 한국합동참모부는 이곳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건군절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월 8일로 변경했으며 이날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찍은 1월 사진에선 병력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1일 오전 10시 15분에 찍힌 사진에는 병력으로 보이는 20여 개의 점 형태의 무리가 광장 중심부에 도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44분에 찍힌 위성사진에는 앞 두 줄에 모여있던 병력들이 왼쪽 도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찍은 위성사진을 통해 대열의 이동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21일에 찍은 두 장의 위성사진 역시 흐릿하지만 30분 사이에 대열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백여 대의 차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 장소로 집결하기 시작해 12월 말에 현재의 대형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1일 해당 장소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지만 같은 달 27일에는 주차 공간의 4분의 1을 차량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후 12월 27일까지 일부 차량들이 이동을 한 흔적이 보였지만 전체적인 차량 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월 31일 사진에는 최근 사진처럼 주차 공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광장의 북서쪽 지역인 이곳은 과거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할 때 차량 수백여 대가 주차됐던 공간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력들과 차량이 운집해 있고 과거 이 장소가 열병식에 쓰인 전례로 볼 때 북한 당국이 매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화질이 좋은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를 토대로 점 형태로 모여있는 병력이 점 하나당 40에서 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광장의 남쪽에는 도열해 있는 항공기들도 포착됐다며 이들은 열병식 때 동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문제와 연계해선 안 된다고 시나풀슨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소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폴슨 소장으로부터 3년 차에 접어든 서울 사무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폴슨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개소한 지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 have a number of achievements, but one of the things
무엇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이슈로 부상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다루고 있고요. 유엔 총회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제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이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와 대화, 관여를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지난해에는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당장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한국 인권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So one of the things we do is talking to people who've come.
활동 중 하나는 탈북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북한 내 인권 실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근에는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증언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언을 들었는데요. 일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외부 정보와 차단되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박탈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과 면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When we talk to defectors, it works both ways. Sometimes they come to us.
탈북자들이 서울 인권사무소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최근 탈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침해 상황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돼서 수용소에 수감된 후 다시 탈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 국경 인근 북한 내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난방이 안 돼서 매우 춥고 먹을 것도 없으며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강제 수감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생생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고 있나요?
We've done investigation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understand very well.
저희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해서 증언을 토대로 하는 조사의 성격에 대해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매우 믿을만합니다.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요. 이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위성 등을 통해서도 이 탈북자들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설 명절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2016년 중국의 북한 음식점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think North Korea's request is a difficult one. The 12 women in question are
북한의 주장은 어려운 요청입니다. 여정업원 12명은 성인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이동의 자유, 국가를 떠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이 제시한 조건들로 인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또한 크나큰 비극입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으로 이 헤어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북한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한국 망명사안에 대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I think more investigation is always better. Look, I think as critical thinkers,
조사는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자들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가능한 한 여정업원들로부터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편견 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 유형이 있는데요. 이 확실한 것은 북한 당국이 일본인과 한국 국민 등 타국민에 대한 납치를 자행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국민을 납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이태원 씨 아내와 아들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탈북자 10여 명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됐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엔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I mean, this is an issue. The issue of people being returned.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유엔 난민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조사 과정 없이 송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도 제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북한으로 송환된 모든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유엔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뭐 북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수감자들의 인권 보호나 이동의 자유 보장 등 이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We are increasing our efforts.
저희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나 관련 사례 수집, 분석 작업 등을 통해서 누가, 어떤 기관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은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저희는 현재 초기 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과정들이 실현 가능할지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확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어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 fact or the finding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that
지난 2014년에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 없이 발생하는 수감 조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맞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들은 우리 모두가 맞서서 계속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남북은 북한 마신령 스키장에서 양측 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신령 스키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아이들이 삽등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보도되는 등 마신령 스키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t's not really anything I can talk about. I mean, obviously children should not be working, but
당연히 아이들이 이런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 이를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지 이런 일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이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탈북민 가운데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Well, the right to leave one's country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자신의 국가를 떠나는 것을 포함해서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고 보안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주권 국가가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이런 제한이 가능한 한 많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The main difficult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is that we don't have access.
북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떻게 탈북자들의 정보를 재확인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이들의 증언을 재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안에 사무실도 있고 대표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힘들고요. 정보를 얻기도 힘들죠. 탈북자들의 일관된 증언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죠. 또 북한 내 시민단체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점도 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조사와 관련해 북한 쪽과는 접촉이 있습니까? 올해 방북 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No, I don't have a plan to visit North Korea.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UN 한국 인권 사무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So we plan to continue our work. We plan to work more with civil society.
탈북자들을 포함해 시민 단체와 더욱 연계해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 UN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필요할 때마다 작성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주재하는 시나 폴슨 UN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서울 사무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2도 기록하겠고요.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34도에서 낮 기온 영하 16도,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29도, 낮 기온은 영하 1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8도에서 낮에는 영하 8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낮 기온 영하 5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9도, 낮에는 영하 19도 기록하겠고요.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 삼지연 아침 영하 38도, 낮 기온은 영하 25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 먼 바다에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2에서 5m, 서해 북부는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개인 16명과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4일 북한 개인과 선박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은 구룡호, 화성호, 은유로, 에버글로리오, 김운산호 그리고 울지봉 6호 등 모두 북한 선적입니다. 이 중에서 화물선인 을지봉 6호는 지난 9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인 16명 중 대다수는 조선연봉총무역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금융거래를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을 현 거주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아홉 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이 동중국 해상에서 다른 유조선과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지난 20일 북한 선적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동중국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선박이 모두 유조선인 만큼 석유를 옮겨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예성강 1호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의 입항금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이번에 예성강 1호 대신 송예호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예성강의로는 지난해 10월에도 해상에서 석유류를 환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 안보리 유엔 제재위원회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국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들에게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싶다면서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보류해왔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는 어제 펜스 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을 방문해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올림픽이 2주간의 선전전으로 별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제재 보조를 마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24일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간의 방위협력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해안선에 위치한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베트남은 영내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이 베트남과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며 자국주재 북한 인사를 추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의 정보자유 증진을 위해 인터넷 특별 전담팀을 창설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성명에서 쿠바에서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쿠바 인터넷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담팀은 쿠바에서 인터넷 접근과 독립언론 확대를 위한 도전과제와 기회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전담팀에 포함된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이 다음 달 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랜마는 쿠바의 인터넷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4일 미국이 무인기, 즉 드론으로 이슬람 무장단체를 공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 무인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스핀달 지역에 있는 난민촌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